제46장 그리스도의 부활. 시간 1936년 10월 20일 저녁. 장소 고랑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33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지난 3일간 저녁에 우리는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죽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을 필요가 없고 죽을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으며 어떻게 죽는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죽었습니다. 우리 중에 예전에 군대를 지휘하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군대 안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싸우는 것이 무서워 달아나면 반드시 총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몇 명의 장교와 이 일을 이야기했었는데 군대 안의 규정이 어떤 율법보다도 엄격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병들은 장교가 그들을 좋게 대하지 않고 놀리고 모욕하기 때문에 정말로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일단 사병이 죽으면 장교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장교는 그를 괴롭힐 어떤 방법도 없게 됩니다. 장교가 사병을 놀리고 모욕하는 것은 오직 죽기 전까지이며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러합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 몸에서 사탄으로 하여금 항상 우리를 누르고 통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소극적 방면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세웠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따로 새로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담이 옛 인류의 머리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아담 안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고 지옥에도 오직 한 사람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 안에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당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대단히 기묘하며 한 구절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극적이고 모든 옛것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적극적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여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났음.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아주 기묘한 한 가지 일을 말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늘 거듭남을 말하지만 허다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남을 입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함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했고 또한 그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 생명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먼저 죽으시고 그런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만약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실 수 없었고 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미 죽으셨고 또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조금 해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기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일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여전히 한 알 그대로이지만 만약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2장 33절이 가리키는 주님이 하신 밀의 죽음은 그분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과 한 알의 모래는 다릅니다. 밀은 생명이 있고 모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수만 년 후라 할지라도 여전히 한 알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주 예수님의 이 밀은 베들레헴에 떨어지고 골고다에서 죽었으며 그 후에 부활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전히 그분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독생자의 뜻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좋아하시지만 그분은 많은 아들들이 있는 것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가 맏아들로 변하여 그분으로 많은 아들들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변합니다. 사람인 면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맏아들과 독생자라는 호칭을 동일한 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독생자라면 그 외에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가 맏아들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맏아들로 변할 수 있습니까? 만약 독생자가 영원히 하늘 위에만 있다면 오직 한 독생자만 있게 됩니다.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베들레헴으로 떨어져 오셨고 그런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방면은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방면은 비속죄의 죽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통해 해방을 얻음.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깊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불이 땅에 던져진 것은 이 불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가리킵니다. 불은 성령 안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땅에 해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50절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함은 헬라어에서 꽉 조임, 구속이란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분이 아직 육체 안에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할 방법이 없어 억압받으시며 속박받으신다는 느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해 내실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의 제한을 받으므로 그분은 억압받으시며 해방을 얻지 못한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3장에서 이미 침례를 받으셨는데 왜 여기에서 그분은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침례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임당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큰 해방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시종, 구금되고 속박받게 됩니다. 그분이 일단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해방을 얻게 되고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개인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므로 우리의 분깃은 그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 개인적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비록 그분의 육체는 죽었지만 이를 통해 그분의 생명이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이 분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얻으며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돌아갑시다. 이 구절에서 한 알의 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그 한 알의 밀이 죽은 것이고 밀의 껍질이 썩고 밀 안의 생명은 해방되어 다시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한 알의 밀은 많은 밀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밀알은 모두가 그 첫 번째 한 알의 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유일한 하나의 밀알이 오늘 많은 밀알로 변했습니다. 이 유일한 밀알이 어떻게 많은 밀알로 변합니까? 땅의 떨어짐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몸이 찢겨져서 생명이 해방되어 부활 안에서 당신과 나로 변했고 우리는 그 많은 밀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첫 번째 밀알인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생명이 비록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과정입니다. 동일한 생명이 있음.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였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고 많은 열매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그날 마리아에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3일 전에 주님은 아직 이 말씀을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그날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직 죽기 전에는 우리와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없었지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우리는 모두 동일한 생명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아담 안에서는 서로 다른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생명이 있고 동일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침례는 표면적으로 간단한 일이지만 우리는 간단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침례 안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매장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부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의 분별이 없는데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공산당은 계급을 없애고자 했지만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자 간의 관계를 깨뜨렸다 할지라도 그 밖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국적, 성별, 계급 등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이 27절의 침례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 물속에 들어가 매장되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입니다. 당신의 옛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볼 때 당신은 침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아담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지만 당신이 물속에서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일어날 때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침례의 물속에 남아서 매장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됨을 얻었고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분별이 없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합니까? 유대인은 교만하여 이방인을 개같이 보고 심지어 돼지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면 그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민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종족관념은 가장 심합니다. 당신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물속에 들어가 침례받을 때 유대인은 일어날 수 없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분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침례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국가의 분별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 주인과 종의 분별 안에 있습니까? 로마 시대의 노예는 어떠한 자유도 없었고 주인과 종의 분별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며 더 이상 국적, 종족, 주인과 종의 분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주자나 종의 분별이 없음. 상해에서 한 형제는 나를 위해 밥을 지었는데 나는 집에서는 그의 이름을 불렀고 집회에서는 그를 형제라 칭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그를 불러서 앞에 와서 앉게 했습니다. 그는 네 선생님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는 주인과 종이 없으니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말고 형제라 불러야 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상해에 있는 한 자매는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었습니다. 3년 전 겨울 어느 날 그 둘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 이후에 남편도 기도했고 두 사람은 모두 주님 안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남편이 침례받던 날 그들에게 여러분은 결혼한 날부터 오늘까지 서로 부부간이었지만 오늘 저녁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캐나다에서 한 형제를 만났는데 나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역시 우리의 형제이며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집회 가운데 나의 외삼촌 한 분을 소개했는데 나는 그를 형제라 칭했습니다. 가정에서 혈육의 관계는 분별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혈육 간의 분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늘 집에서는 당신의 자녀를 아이라고 부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하남의 계봉에는 주님을 믿는 많은 관원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초청되어 메시지를 전할 때 한 형제는 나에게 그곳의 형제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할 때 그는 이 사람은 무슨 장이라 칭하고 저 사람은 무슨 장이라 칭했습니다. 계속 장을 말할 때 나는 그에게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오늘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두 형제는 청장이었는데 그들이 상해에 와서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형제가 모모 청장이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나를 한번 보더니 즉시 말을 바꾸어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모모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오늘 죽음을 통해서 아담에서 벗어났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분별이 없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을 말합니다. 자매들이여,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이미 아들이 되었습니다. 육체 안에서 당신은 여자이지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들 역시 아들입니다. 어떤 형제는 자매는 여자 형제, 형제는 남자 형제라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옳은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후서 6장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결코 남자나 여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이 구절은 죄에 대하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11절의 중간에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것을 어제의 모든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오늘의 모든 것을 산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죽음과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서 6장 11절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고 또 여러 차례 말했었지만 자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잊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방법이 없으며 또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며 자신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향해 주여 나는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죽지 않았으며 죄를 향하여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범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자신을 믿지 않으며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죽음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에야 죽을 수 있고 시험 삼아 죽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으심으로 죽은 것입니다. 나는 자신 안에서는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은 내일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도 아니며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산 자로 여김.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가 죄를 향하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극적인 면입니다. 또 한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산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후에 또한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마땅히 성령의 열매, 곧 각양의 미덕을 살아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을 의지해서 이런 미덕들을 살아낼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야 이런 미덕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당신은 당연히 죄를 이기며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많이 간구하는 것보다 찬미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시험이 올 때 사탄은 당신에게 너는 아직 살아있고 결코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나는 자신 안에 있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 이기는 생명은 역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회에 와서는 잘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자신 안에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역임에 관하여 나는 다시 전등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전등은 전기를 접촉함으로 빛을 발하며 전등의 전원은 발전소에 있습니다. 전등은 전기를 접촉하기만 하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등은 자신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없고 그것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발전소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상해의 전차와 자동차가 가는 방법을 예를 들겠습니다. 전차와 자동차 자체는 모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차는 전기를 접촉하기만 하면 갈 수 있고 자동차는 휘발유를 연소시키는 힘을 의지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힘은 다 써버릴 수 있으며 휘발유를 다 쓰면 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자동차처럼 제한적인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차가 가는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의 모든 풍성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공급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다 써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 안에 만약 아직 구원받지 않은 친구가 오늘 저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발생되고 그분의 모든 풍성도 그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꼭 무엇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내는 것이고 소극적인 것이며 아담 안의 생활을 끝맺고 이전의 모든 것을 매장합니다.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이고 적극적인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